어제 저녁 교회 홈페이지를 자리를 정리하고 내용을 올리면서 각 가정에서 올라온 주간생활 나눔을 읽었습니다. 저는 대략 10시 이전에 컴퓨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쉬었다가 주일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10시 이전 안에 올라오는 웬만한 가정의 주간생활 나눔은 다 읽어봅니다. 그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엄마가 텃밭에 송송 자라난 풀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살면 풀과의 전쟁이란 말을 인식하게 되죠. 풀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초등학교 2학년 이쁜 딸아이가 옆에서 아마 진중한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엄마에게 탁 말을 던집니다. 엄마, 너무 많이 뽑지 마. 왜 풀을 많이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꾸 뽑으면 지구의 피부가 아프잖아. 솜털로 여기는 겁니다. 지구 표면에 자라나는 솜털처럼 그 풀들이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 엄마가 자꾸 뽑아버리면 지구가 아프다는 거죠. 이야, 이 동화, 동시가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귀찮잖아요. 그냥 뿌려댑니다, 약을. 그러면 2, 3일 지나면 누렇게 탈색돼가지고 제초제에 의해 풀들이 누렇게 변하는 두렁을 보면 그냥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풀은 그 역할을 합니다. 땅이 산수를 받아들이고 공기를 받아들여야 영양가가 있고 살아있는 땅이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렁이, 두 번째는 풀입니다. 생명체가 뿌리를 받고 있어야 그 다음 그 뿌리를 통해서 계속 지상 위에 태양과 공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면서 적절하게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풀을 제초제를 쳐버리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숨을 못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태만농법, 자연농법, 풀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풀들이 자라는 땅은 풀을 뽑아보세요. 땅이 부슬부슬해집니다. 적절하게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의 마음에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지구의 솜털을 엄마가 자꾸 뽑아대는 거예요. 이런 인식과 판단이 어떻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을까? 참 감동적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각자의 처지에서 이 세상을 인식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인식 능력, 조금 더 보편적인 말을 바꾸면 지혜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진리를 헤아리는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래부터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처럼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그 행위가 지구를 아프게 만드니까 기분 좋았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싫은 거예요. 엄마의 그 행위가 이 아이에게는 어렵지 않다고 어쩌면 해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의로움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이 피조세계에 적합하게 살아갈 만한 지혜와 지식도 원래 갖추어져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있던 불의가 깨어져 불의함으로 바뀝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방향이 악을 양산하고 죄악을 범하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피조세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불의함을 양산하는 결과로 곤두박질치고 말아버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시 원래 그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선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지혜를 추구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런데 또 참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혜 지식의 보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최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결정체이자 결실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만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밖의 삶이란 허망한 이 땅의 가치와 썩어 없어질 허망한 행위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속고 스스로 그것을 복락이라 여길 뿐이며 파멸의 길을 걸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에 한번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절기인 초막절과 그 다음 약 쭉 시간이 지나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초막절과 유월절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사회의 명절을 당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주제를 우리가 들춰낼 수 있느냐면,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정말 신비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완전한 지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날고 긴다라는 세상의 석학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많이 안다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도 이렇게 못 믿구나. 아,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결과인 구원이 이토록 신비하고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완전한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7장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0장 21절, 오늘 본문 직전까지 내용이죠. 7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를 쭉 보면 유대인 달력으로 일곱 번째 달력을 유대인들은 D3월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7월 중하순부터 대략 양력으로 따지면 10월쯤에 해당합니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장 22절까지 굉장히 길게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일들을 쭉 기술해놨어요.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1년에 단 하루, 알고도 모르고도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종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단 하루 지정하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라고 선언하셨던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그날로부터 딱 5일 지나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진행합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 타락한 인생이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어떤 종류의 복락이든 은혜이든 어떤 종류의 선물이든 간에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안전한가를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몸소 깨닫게 해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바로 직전 문맥인 10장 1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이란 짐승은 주변에 거칠고 죽음기 가득한 환경이나 자기의 목을 뜯어내고 살점을 뜯어갈 맹수의 공격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스스로 보장되어 있지 않는 짐승이에요.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무기력과 무능력의 상징인 짐승이에요. 근데 딱 하나, 이 짐승이, 이 양이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런 양에게 새겨주신 특별한 능력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돌볼 목자의 음색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목자가신둥아부르면신둥이가매하고일어나반응한다라는거예요그딱한가지재주밖에없는이양에게예수님께서는이이야기를끄집어내시며오직목자의음성을분별하고그목자를따름으로충실히따름으로푸른풀밭과잔잔한물가에이르러서풍요로움을즐기고안전할수있는이양이야기를통해타락한인생이란양을닮았다는겁니다자기양을위해목숨을버리면서까지지켜내시는선한목자이신예수님을통해서만우리가죄를용서받고영원한생명을누릴수있다고하는교훈을양과의목자이야기를통해서예수님이설파하셨어요또한목자가자기양을알고양도목자의음성을알듯이예수님은누가하나님께서택하여자기에게보내신양인지자기양을이미다구별하여알고계시다고이야기합니다그러므로구원받을자는반드시예수님의말씀과복음을듣고반응하는그래서예수님과이성도간의목자와양과의관계처럼이신령한특별한관계가형성된다는것도이비유를통해서말씀하셨어요이어지는오늘본문으로들어오면22절과23절은이제유대사회가겨울에지키는명절인수전절이다가오자예수님께서예루살렘을방문했고솔로몬행각을거닐고계셨습니다수전절이게한자적인표현입니다숫자가수리한다고친다수예요전성전절이에요아성전을수리한절기성전을수리한절기뭐이런내용이겠죠유대력9월입니다그러니까초막절이유대력7월이라면초막절이후두달쯤지나갑니다유대력9월그9월을기슬러월이라고발음하는데이기슬러월25일부터8일동안지키는유대인들의절기예요양력으로는오늘날우리가쓰는달력에의하면12월중순에딱해당합니다그러니까초겨울에해당하죠구약성경에는없는절기예요구약성경에는없는데어떻게이유대사회가신약시대에지키고있었을까주전167년그러니까구약이끝나버렸습니다구약이끝나고신약성경이기록되기그전사이에대략400년간의시간적공백이있는데중간이상좀지나왔겠죠주전167년경에팔레스틴땅가나안땅북쪽에있던수리아를지배하던왕의이름이안티오코스에피파네스라는사람이에요이에피파네스가별명입니다유대인들이안티오코스라고하는왕에다가에피파네스라고하는별명을붙였어요그래서유대인들은안티오코스의이사세를별명을붙여서에피파네스라고붙였어요에피파네스는욕입니다멍청한놈물에빠져죽을놈뭐이런겁니다에피파네스그별명을딱악독한별명을붙여서안티오코스4세이왕을이렇게불러댔습니다왜이왕에게이렇게했을까요이사람이악독하기로유명한사람입니다수리아가힘을길러이안티오코스4세가유대를정복하고예루살렘을정복했습니다그리고성전을딱들어와서여러분유대인들이성전을향하여얼마나큰자부심과목숨을다할만한용기를가지고있는지우리는이미알잖아요그성전을이안티오코스왕이정복하고난뒤에더럽히기시작합니다여러분유대인들이레위기의규정을따라부정한짐승을제물로바치면안된다는사실을구약이끝나고멸망한상태에서그들은더뼈저리게교훈을느낍니다그래서다시세워진이성전을지키고보호하기위해철저하게문자적으로얼마나철저하게지켜내는지참으로대단한열정을가지고지켜내는데그것을알고보란듯이돼지꿀꿀거리는돼지를잡아다가돼지피를가지고성전에뿌리기시작하는겁니다그러니까멸망을당한예루살렘이고유대사람들이지만그걸보는순간혈압이터지는겁니다그리고하나님앞에제단설치되어있던제단을다치워버리고이방의제단이방의신상들을성전에갖다두면서성전을더럽히는만행을저질렀습니다그러니까기본적인포로를어떻게다뤄야된다제네바협정위반이죠이왕이이렇게악독하고저질스럽게식민지백성들을탄압을했단말이에요그랬더니전국에힘이없어서비록수리아에게침공을당하고멸절당했으나유대인들의자존심이나영적자부심은사라지지않는상태이니까이들의마음이끓기시작합니다여기저기서의병이일어나기시작하고봉기를시작합니다제사장가문이었던유다라고하는이름을가지고있는이집안에 아들들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봉기하게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백성들을 규합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국지전, 테러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수리아의 이 왕을 향하여 국지전 여기저기서 싸움을 걸어오고 무기구를 탈취해서 싸움을 벌려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빼앗겨서 더럽혀진 지 3년쯤 됐을 때 주전 164년 이 시기에, 이 겨울 시기에 그들이 성전을 되찾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눈물을 흘리며 청소를 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설치하고 레위기 기록되어 있는 제물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봉헌식을 진행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이때 수전들이 오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각 가정에 8일 동안 등불이나 촛불을 켜서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손에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들고 횃불을 든 채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또한 손에 든 채 그들이 막 길거리를 행진합니다. 그냥 행진하는 게 아니라 할렐 찬송이라 별명이 붙었던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막 노래 찬송을 부르며 그들이 행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하거나 부르는 찬송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에 행하는 이 행사나 모습이 초막절을 너무 닮았기 때문에 초막절 두 달 이후에 벌어지는 이 수전절 행사를 가리켜서 기슬르월의 아홉 번째 달에 초막절이라 라고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해 가면서 시간적으로는 초막절과 완전히 끝났고 두 달이나 지났으나 의미적으로는 초막절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10장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내용을 같이 구성했던 겁니다. 비록 12월 중순이니까 추운 날씨여서 예수님이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성전뜰을 왔다 갔다 거닐었다기보다 그래도 지붕은 있는 기둥이 있어서 벽은 없어도 기둥과 지붕으로 되어 있는 복도를 행각이라 부르는데 아마도 추운 날씨 때문에 솔로몬 그 행각을 예수님이 거닐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지나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혹시 이런 내용 기억나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데 물이 출렁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에 따라 수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 주변에 누워있었던 것. 그때는 그냥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름이 없고요. 행각이 다섯 개가 있었다. 그 주변에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러보지 못했던 환자를 일어나라 고쳤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 2절에는 일일이 행각들의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그냥 행각 다섯이 있었다라고만 처리했는데 왜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예리하고도 섬세한 눈길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행각 중에 하나를 거닐었다. 이게 일관성 있는 해석이잖아요. 일관성 있는 글쓰기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거닐고 있는 행각의 이름을 솔로몬 행각이다라고 밝혀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나가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끄집어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1절, 사도행전 5장 12절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성령이 임하고 초기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교인이 드러나 지구상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이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모이는데 어디서 주로 모였을까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요한복음을 사도행전보다도 훨씬 더 늦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기록하게 될 때 이 솔로몬 행각이 얼마나 유수 깊은 장소가 될 것인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장소로 바뀔 것에 대한 복선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거닐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곳을 이렇게 다니는데 거닐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발견한 유대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 다짜고짜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할 것인가? 여기 애태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거친 파도가 불어오면서 이렇게 바람, 센 바람 속에 요동치듯이 막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경무하게 만들고 막 태풍이 몰아치는 바닷가의 해일처럼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 놓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경로하고 거친 파도처럼 일어섰을까요? 그 다음 말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그렇다라고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그리스도인가 아닌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었다? 거친 파도처럼 서로가 경로하면서 막 요동을 치고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사회는 구약이 끝나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배경까지 강대국들로부터 최소 400년 이상을 포로로 당해서 끌려갔다가 일부는 돌아와 재정착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강대국들의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땅을 짓밟았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고통스럽게 이어옵니다. 몇 년?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수전절 절기와 관련돼서 이 유다의 사람들이 봉기를 내가지고 이 땅을 잠시 회복하는 독립의 기간이 그 사이에 100년쯤 지나갑니다. 이 유다 가문을 가리켜서 이제 드디어 왕조의 이름을 딱 붙인 게 하스모니온 왕가. 그래서 400년 동안 중간에 100년을 빼고는 300년 이상을 계속 강대국들에게 종로로 쓰라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종이 되어 그들은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면 어린 양이 독사골에 손 놓아도 물리지 아니하고 그냥 거친 맹수와 불을 뜯는 짐승들이 함께 얼려놓을 만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광야에 물이 흐를 것이고 물된 농사로 바뀔 것인데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될 것이며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광경이 연출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기술된 게 아니에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 피를 토하듯이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우리를 억압하고 죽게 만들었던 죄를 없애고 결국 이런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노래고 희망이에요. 유대인들이 망하고 나서야 극도의 고통에 빠져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인지 누가 과연 그리스도일 것인지 그래서 유대사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모든 에너지를 투여해서 촉각을 내세우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주제를 양보할 수 없는 역사적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온 전국을 강타하면서 커다란 영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를 진행할 때 요한복음 1장 20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신학 검정단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판정을 해볼 만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례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해서 수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그분의 설교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면서 막 파장을 일으킬 때에도 이 유대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진짜 그리스도가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 역시 그들은 계속 관심을 가졌더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7장 1절부터 오늘 보면 바로 직전인 10장 21절까지 그들에 대해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사람을 보내고 심지어는 체포단을 보내가지고 붙잡을 만큼 관심을 가지며 검증하려고 총력전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이후 10장 2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짧은 간격이긴 하나 시간으로는 두 달이 지나면서까지 그들 사이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예수님이 입을 열고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면 할수록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친 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상한 괴물로 여기며 저 사람은 죽여 마땅하다라고 판정을 내리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지켜보는 민중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더 커집니다. 그리스도가 맞다. 어떻게 죄인이 소경된 자를 고치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간격이 더 커지고 술렁거림이 더 커지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혼란이 더 가중되어 심각해서 마음의 격노함이 애태움이 더 들끓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25절부터 27절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빼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만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본부인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론을 여러분 최소 몇 번 했을까요? 요한복음 안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최소 세 번 이상을 합니다. 5장 31절 이하 8장 28절 이하 그리고 10장 14절 이하 5장과 8장과 10장은 모두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가 아닌 갈릴리까지 치면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님이 최소 세 번 이상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마음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 채 격노함을 부리는 핵심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시적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 혼란의 원인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이 일들이 과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일을 행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진행했던 이 사역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느냐? 라고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결정적으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마련이고 나도 내 양이 누구인지 잘 안다.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한다 이 말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에 내 음성을 못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혼란스러워하지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하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라고 잊혀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양과 목자의 이야기인 10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그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과정과 탐구의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열정 있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자꾸만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설명으로 납득될 것 같으면 그거는 인간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의 지적인 과정이나 탐구의 작업을 거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봐요.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생성되는가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신령한 감각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감성과 그들의 지성을 새롭게 해주셔서 곧 거듭나야만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서 난 자만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주의 성령이 오셔야만 알게 되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성되고 촉발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 스스로에게서 발현되거나 이 땅의 방식으로 갖춰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로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믿음에게도 수식하고 구원도 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비춰내고 반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일이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만 있는 게 아니라 표적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든 동선과 행위까지가 다 포함되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은혜의 역사에는 반드시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객관적인 통로이자 도구로 사용돼요. 로마서 11장 17절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이 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바르고 충실하게 가르치고 듣는 일은 믿음과 경건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요소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믿음과 경건의 중요한 도구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는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양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면 영생이 주어진대요. 동시에 영원히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양들을 그 누가 와서 그 어떤 상황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뺏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피조세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명백히 밝히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하면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세력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까지 그게 기술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막아낼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한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 불가항력적이다. 우리 스스로가 거부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예수님은 앞서 8장 54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밝히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여기 예수님이 표현하신 하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우리말에는 되게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좀 우리의 언어 구조와 조금 낯설어하면서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말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남성, 여성, 중성, 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엄마에게도 진지 드셨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진지 드셨습니까? 선생님에게도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란 단어에 모든 존칭이 다 들어갑니다. 남자, 여자, 중성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특별히 유럽 쪽의 언어를 보면 라틴어 이후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 격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명사도 동사도 남자에게 똑같은 단어를 남자에게 붙이는 격, 여성에게 붙이는 격,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에게 붙이는 격, 명사도 그렇고 동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외국어를 공부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 하나란 단어가 인격체로 쓰면 아버지와 나의 인격이 똑같다라고 말할 때는 헤이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아버지와 내가 헨, 헨은 중성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어법을 왜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사람이 아닌 인격이 아닌 중성격으로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느냐, 그게 예수님 마치 분신술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분이 갑자기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다. 양태론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악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실체가 두 개인데 한 분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거 하늘에 있고 또 한 분이시 똑같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쓰신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도 콧구멍이 두 개, 예수님 머리카락 이렇게 파마 머리,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그렇겠구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체로 두 개, 그 두 개인데 하나 이런 식의 물리적으로 이등분되어 있는 구별되지 않는 인격체로서의 하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체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부부가 하나다. 그거는 진술적 문장의 끝입니다. 그러나 정원주는 정원주고 정연찬은 정연찬이에요. 저희 집 아들 정강현이가 저희 아들이지만 정강현은 정강현, 정연찬은 정연찬이에요. 구별됩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닮죠. 한 27년 살다 보니까 이게 주름이 들고 눈꼬리가 쳐져가지고 거울을 보면 아내랑 저는 원래 전혀 다른 사람인데 많이 닮아져요.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구별된 인격체인데 무엇이 그럼 하나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쓴 어법에 중성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분, 그리고 각자 각자에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성품, 그리고 사역을 진행하는 목적, 그리고 영광,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계획,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실체는 구분되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행하는 모든 사역적인 실체와 특성은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유대인들이 질문해 온 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느냐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적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물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며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밝히시자 31절부터 33절에서는 갑자기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돌을 막 찾았습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집어던지려고 막 하였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행했던 일들 중에 무엇 때문에 나를 돌을 던지러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의 대답도 걸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행했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잘 보시라고 말했냐면 스스로 말을 유대인들이 쏟아내면서 모순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구약에서 돌을 들어 사람을 극형에 처하는 이런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레위기 24장 13, 14절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모독할 때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투석형으로 사형을 진행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우상이 우리의 참신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는 돌을 들어 그 사람들을 투석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신명기 21장 21절에 너무 악독해요. 하나님 이름을 대놓고 저주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으나 너무 괴악한 일, 너무 이 악이 가만 내버려두서는 공동체 전체에 퍼지겠다 싶을 만한 악독한 죄를 범했을 때 돌을 들어서 끔찍하게 처형하고 그러므로서 이렇게 이거는 유행하면 안 돼, 전염시키거나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돌을 던집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7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에서 이기고 난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물건을 보고 탐을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이것을 계속 유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심하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골짜기에 몰아넣고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해가지고 백성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동안 유대사회가 지속적으로 지탱해왔던 모든 종교적인 사회적인 기반을 뿌리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한 악독한 자라고 그들이 판결했어요. 왜 이 판결은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 이미 그들이 공적으로 판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재확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행했던 선한 일, 이 선하다는 말을 지난주 설교에서 했는데요. 칼로스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나쁘다, 악하다 라고 말할 때 선하다, 악에 반대되는 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도스, 이게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라 할 때 대개 선아가도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비슷한 뜻이긴 하나 선하다라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칼로스. 이거 제가 기억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희미해서 차량 중에 칼로스라 차가 있으면 기아차인가 뭔가 기아차가 아니라 옛날 대우차에 소형차 중에 칼로스가 있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프라이드 비스무리하게 생겼던 칼로스라는 차가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죠.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선하다는 뜻인데 선과 악을 대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대중적으로 어떨 때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느냐면 흠이 없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의롭고 선이 없고 그리고 딱 적절하다, 딱 예정했던 그대로 적합한 거다, 이럴 땐 칼로스라 말을 써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들이 칼로스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 보내신 적절한 구원자로서 진행했던 일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 칼로스 그 다음 아르곤 행위를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딱 받아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 우리가 당신에게 했던 그 칼로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은 칼로스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당신이 진행했던 모든 일은 칼로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은 아니야 라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함으로써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적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께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당신이 했던 결과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해.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이런 모순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결정은 자기 고집에 불구하고 믿지 못한 악한 결정에 불과하다는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님 일이 맞아,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들 스스로가 쏟아내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유대사회의 인간 지도자들을 신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폐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직접 보낸 사람을 뭐라 부를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대행해서 재판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신이라 부를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됐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예수님 자기 스스로가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모독한 판결이라고 너희들 그 판결이 옳으냐? 여러분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다스려야 될 재판관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의 이 시인을 통해 대노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신이라, 하나님이라 부르게 했는데 너희들 스스로 악을 범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세에게 미리 말합니다. 내가 너의 형, 말 잘하는 형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이 아론에게 모세 너는 누구처럼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같이 여겨지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편의 82편은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을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자를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 하나님과 동일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처럼 호칭되는 것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지위와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과 직분에 대한 엄중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집행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내 사역만이라도, 아니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겠거든, 내 사역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검증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믿는다면 차라리 믿지 말라. 내 일을 봐, 내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 이름으로 진행했던 이 일들을 검증해봐. 진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믿지 마.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보기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선하다고 만약에 판정한다면 예수님이 진행했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동일하다고 너희들이 판정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나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할지언정 그 일만큼은 내가 진행했던 일만큼은 계속 인정하기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신령한 연합과 하나 되심을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는 대개 추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인격을 판단할 때는 뭘로 판단하죠? 그 속의 생각이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투, 얼굴 표정,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과 생각들이 다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위선과 속임으로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속생각은 안 그런데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행했던 것을 보고 우리가 잠시 속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과 12장에서 강조합니다. 선한 중심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고 악한 중심에서 악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말과 얼굴 표정과 행동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5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최소한 제가 헤아려보니까 10군데 이상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까지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진행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기를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내 일이 선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면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오류는 스스로의 죄악과 고집을 증명할 뿐이다 라고 잘못된 편견과 고집을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신념을 고집하는 특성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신앙인격이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잘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떻게 하죠? 잘못됐다는 것을 합리화하게 또 다른 잘못을 끌고 옵니다. 어떻게? 니도 그러잖아. 그쵸? 그거랑 이거랑 다른 논리예요.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래 미안하다 이것을 말하기가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니도 그렇잖아. 그거랑 이거랑 다른 논리인데 쟤도 잘못했잖아. 물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빠져나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잘못된 논리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이 인간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 스스로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스스로의 악한 고집에 빠져버려서 그 늪 속에 갇혀버렸다. 이상으로 예수님의 변론이 마무리되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단락이죠. 39절부터 42절에서는 유대들이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 합니다.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유유히 빠져나가 요단강 동쪽 세례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가셔서 머무르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방문해 오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세례요한은 아무런 표적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세례요한이 증언했던 내용은 다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해요. 결국 유대 사회의 지도층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 이미 7장 1절, 8장 59절, 9장 22절 3번 이상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끼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이미 내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체포하고 죽이려고 다시 그들은 설치되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논리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설치되나 인간의 권력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2장 4절, 7장 6절,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37절, 13장 1절, 16장 21절, 32절, 17장 1절 최소 요한복음에서 10번 이상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 때에 때란 단어를 씁니다. 인간의 권력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다음 장으로 연결되면서 요한복음의 후반부로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어 나가면서 예수님의 동선을 하필이면 세례요한의 초기 거주지와 일치시키는 이유,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세례요한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이 세례요한이 그럼 뭐라고 증언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34절, 36절을 보면 세례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그 말을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들을 쭉 추적해보니까 아 세례요한의 말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보면서 덧붙여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민중들 중에는 일반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참되고 바른 믿음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자들도 많다. 그래서 이들이 아까 제가 솔로몬 생각 떠오르시나요? 왜 사도 요한이 굳이 오늘 보면 말미에 이런 내용을 붙이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가 3천명이 한꺼번에 회개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4장 4절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5천명이 한꺼번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5장 14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민중들 사이에서는 물론 이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할 때는 똑같이 죽이자고 들떠있다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양심을 뚫리니까 그래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나도 그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중간에 정신이 팔렸는가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민중들 속에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 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발화를 기다립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믿음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지성을 땅! 그들의 양심을 찌를 때 촉발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감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준비 작업이 되고 있던 과정들을 요한이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예리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죽음이 세례요한의 증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주고 동시에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뭘 알려줄까요? 이제 11장 이후로부터는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유월절로 건너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마무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본문은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 마지막 초막절 이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유월절 십자가 그 사이에 딱 위치한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논쟁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표적을 행하셨으나 유대인들은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의 선한 일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악하다고 판결하여 어리석고 왜곡된 고집과 결정과 불신앙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이심이라고 아는 일은 인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나 추론이나 지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신령한 감각이기 때문에 은혜로만 알 수 있는 주님과 구원을 알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일은 타락한 인간의 능력 밖에서 찾아오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여러 군데에서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욥이 욥기 40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고 말합니다. 너는 아직도 전능자와 논쟁하라 하느냐? 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대답해 보아라.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저는 정말 무가치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고 나서야 자기의 고집과 머리를 채웠던 모든 자기의 변론과 주장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사야 역시 이사야 4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경탄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 충고해 줄 수 있겠냐? 누가 여호와께 도움을 주겠냐? 누가 공평의 길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로부터 공평을 배우겠느냐 등등.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 그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근원으로서 이 땅의 피조물 모든 사람의 지혜의 총화보다 더 탁월한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의 보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야기가 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결정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역시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 35절에서 경탄합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소망하며 그의 신앙 고백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서적인 반응으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감사가 뛰쳐나와야 돼요. 예외 없이 제가 이번 학기에 좋은 교사의 17년째 연재하는 승용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를 1학기에 다루는데요. 어제 원고를 탈고해서 보냈습니다. 골로새서 7월달 원고를 딱 마무리하면서 놀라운 것은 세 권 다 공통점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특별히 골로새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빌립보서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많이 강조되는 게 기쁨이라면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감사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사하기를 배워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표현이 뭐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고난을 이겨내고 본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발현으로 적용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이 극에 달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객관적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기를 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나 12장 28절에서 남은 생애를 이제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안내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오늘로서 5월이 끝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한 달도 이번 주간도 여러분 이 고귀한 신령한 감각인 믿음 위에 서서 감사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서 영광을 이어가게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